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단히 난폭한 느부갓네살 덕분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제 읽었던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도 왕을 돕는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좀 신참이었겠죠? 신참. 그래서 아마 왕 앞에 불려가는 거는 아마 고참들이 불려갔을 텐데 여튼 그 고참들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라 했을 때 아마 왕 앞에 선 사람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왕을 모셔서는 그런 박사였기 때문에 아마 죽임당할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런데 다니엘도요 그 꿈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다니엘도 왕의 꿈이 뭔지 또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왕 앞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하면 다니엘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알고 있고 다니엘도 왕의 말이 얼마나 왕의 요구가 꿈도 말하지 않고 그 꿈의 해석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 꿈도 어떤 꿈인지 말하고 그 해석이 뭔지도 말하라고 하는 왕의 요구가 이게 밑도 끝도 없고 이게 얼마나 참 무대포인지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 인생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뭐 다양하죠. 오늘 본문에는 남북한 왕의 막 이런 서둘러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였다면 하여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태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그게 문제거리도 아니겠죠. 걱정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우리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런 저런 수단 저런 방법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거 다 사용한 뒤에 도저히 안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가 가장 좋은 수단이고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 가장 먼저 동원하고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거죠. 인생에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우리를 정말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참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어떤 문제여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평생의 경험 속에서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다.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에 휩쓸려서 죽지만 어떤 사람은 큰 파도가 밀려올수록 더 재미있게 그 파도를 탄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파도가 밀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면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그런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것이 또 어떤 간증거리가 되고 이것이 또 어떤 은혜를 누릴 만한 계기가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밀려오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처럼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의 믿음의 동력자고 기도의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알리고 함께 구하게 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기도 제목을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과 기도 제목 나누고 교회 어른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게 기도 제목 나누고 뭐 그러면서 함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하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한테 문자라도 보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는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니엘은 이게 은밀한 일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일이죠. 왕은 꿈이 뭔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 해석을 보이라고 말하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정말 갈대아 바빌론의 박사들이 말한 것처럼 육체 밖에 있는 신들 외에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이게 감추어진 일이고 은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감추어진 일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해결책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다.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환상으로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본 뒤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요. 지금 이게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게 직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왕 앞에 달려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응답이 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자기 기도가 얼마나 기도빨이 있는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보다 사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의 찬송이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다 담아 놓은 거죠. 이게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찬송에서 제일 감동적인 거는요 23절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혹은 모세 여호수아 아니면 사무엘 뭐 다윗 기타 등등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 그런데요, 문제는 그 조상들은 다 망했어요. 그 조상들은 다 망했어요. 출애굽받은 사람들 망하고 사사기 아니면 성전 무너지는 것을 성전이 포위돼가지고 성전의 그릇이 전리품이 되어 끌려올 때 자기도 같이 끌려왔거든요. 조상들은 다 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약탈당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을 텐데 다니엘은 여전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고 이렇게 하여튼 이전 세대를 바라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상들은 망하고 조상들은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배우면서 듣고 배운 그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예적부터 계셨던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심으시고 그 가나안에 심으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어졌을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로되어 끌려오게 하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허덕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엊그제 박진모 목사님이 다니엘 개요 설명하시면서 낯선 땅에 끌려온 거예요. 전혀 생소한 땅에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더욱이 끌려온 포로인 거예요. 차별당하는 신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욱이 막 이게 정말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기도 들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근심, 눈물, 걱정 변해서 이런 찬송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